할렐루야,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네, 정말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것을 고백합니다. 네. 우리 모든 것 주님의 것이라고 확인시켜 주시고 이제 주님의 것 주님께서 뜻하신 대로 인도하실 때 정말로 주님이 누구시고 얼마나 은혜로우시고 우리의 생명 되시는지 예. 그 은혜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경험하며 고백하며 믿음으로 따르는 우리 모두 되기 원합니다. 오늘 간증은 우리 조성호 집사 간증 하늘에 속한 자 이 간증 듣고 우리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천사랑 목장 조성호입니다. 하늘에 속한 자 고린도전서 15장 50절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하늘에 속하지 않으면 결국 모두가 이 땅이다.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 모두 혈과 육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들로는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다.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어떠한 부활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지 더 자세하게 말씀하고 계신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셨던 그 모습 그리고 그분의 십자가 부활 사건의 행적을 보면 그분보다 더 확실하게 주일 말씀을 설명할 수 있는 예시는 없다. 육체의 모습을 입으셨지만 하늘에서 나셔서 하늘에 속한 분, 십자가의 죽음으로 육체는 죽었지만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셔서 하늘에 속한 형상을 입으신 분,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셨다. 이 모든 것을 친히 보이셔서 그분이 누구신지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 우리로 하여금 깨닫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을 조금이나마 보게 되는 것 같아 마음이 뭉클했다. 자주 보게 되는 에블레 동영상, 볼수록 참 놀랍다. 이 자연의 현상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보게 하신다. 에벌레와 나비는 같은 존재인데 전혀 같지가 않다. 에벌레에서 나비가 되는 것이지만 완전히 다른 존재다. 에벌레로만 남아있어도 안 되고 에벌레의 과정 없이는 나비가 생길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가 마치 애벌레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번데기라는 과정을 통해 죽고 부활하셔서 애벌레인 우리에게 완전히 다른 존재인 나비가 되는 소망을 보이신 것 같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 기록된 바 첫 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마지막 아담은 그냥 살아있는 첫 사람 아담과는 다르게 살려주는 영 Life Giving Spirit이라 하신다. 하늘에 속한 사람도 마찬가지라 믿는다.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결국 주변의 어둠을 비추고 밝혀 생명으로 또한 인도하리라 믿는다. 로마서 8장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정말 놀라운 소망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산 소망이다. 오래전부터 믿음의 선배들이 고백했던 부활의 소망이다. 이 소망을 붙들고 바울의 고백처럼 매일 표대를 향해 달려나가길 기도한다. 아멘.
네, 우리가 벌써 부활을 전한 지 12여 년이 되고 또 최근 계속해서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에 저는 하는 말씀을 전했는데 분명하죠.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이건 진리인 거죠. 그렇죠? 흙으로 지어진 것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네, 하나님께부터 난 것 이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죠. 영원한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런데 우리는 혈과 육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어요. 그런데 어떻게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을 수가 있나요? 될 수가 없는 일인 거죠. 사람은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분이시죠. 그래서 그 아들을 보내셔서 하늘에서 이 땅으로 우리와 같은 혈과 육을 가진 몸으로 그런데 이분은 죽으시고 흙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하늘에 오르셨어요. 예. 이걸 제자들에게 확인시켜 준 거죠. 그리고 이젠 제자들을 통해서 이 역사가 이어지도록이죠. 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걸 확인시켜 주신 거죠. 그런데 사실은 이걸 생명의 원리라 그랬죠. 예, 썩을 것으로 심었는데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요. 예. 세상에는 자연적으로는 그렇게 되질 않아요. 그렇죠? 대신 하나님께서 표적을 보여주셨죠. 이게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예, 알에서 나와서 에벨로로 됐다가 고치로 됐다가 예, 나비로 변하는 이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건 볼 때 봐도 질리지가 않고 신기한데 네. 그 동영상 다시 보죠.
A lepidopter, someone who studies butterflies, somewhere in that writing, you're going to find the language of astonishment.
Every one of these 20,000 species have different color patterns, and every one of them has different shaped wings. The diversity is just so magnificent.
As you watch a butterfly, to describe what you're looking at, you can't really put it into words. That's biology, it's also magic.
It's impossible to look at a caterpillar turning into a butterfly and not ask how. Their metamorphosis, their life cycle, how did this happen? This astonishing, remarkable transformation.
In a metamorphic insect, what you've got is two body plans. You have to first form one functional body plan, and then you have to switch gears and you have to take and form a new body plan. I am amazed by development. When it goes from egg to caterpillar, because it's such an intricate process. But then you have to enter into the chrysalis stage and you have to get it right again. So it's like the problem squared.
You've got to get rid of or digest the caterpillar tissues. They won't work for the adult. In fact, the cells themselves disappear, but then their components are recycled and are turned into a kind of soup out of which the adult structures will be built. It's very carefully engineered. So you got to know where you're going to end up before you start.
It's like a different organism. Transitions have to take place in the heart. Transitions have to take place in the antennae. Transitions have to take place in the reproductive organs.
You have to recreate adult legs, adult antennae, adult eyes. You have to change the shape of the brain and the connections between the antennae and the eyes. You have to reformat the gut so that it switches from eating plant material to eating nectar. You begin to see the depths of the problem. So for evolution to have created this sort of pathway gradually, it would take a miracle.
When you see certain effects in nature, it's your responsibility as an investigator to find the cause that will explain the effect. If you saw a mechanical device of the sophistication of a butterfly, you would not for a moment hesitate to ascribe that to intelligence, because the butterfly is so much more sophisticated, almost beyond our comprehension, than anything that we make. Planning, foresight, artistry, engineering. When you process all the evidence revealed through metamorphosis, and then you ask yourself, in your own experience, what kind of cause could bring about these results? I think the only reasonable answer is an intelligence that transcends the natural world.
네, 이것이 사람이 만든다면 어떤 것인지에 이어서 있는 그 동영상이 있었는데 그것도 여태까지 번역이 안 돼갖고 별로 안 보여드렸는데요. 우리 또 은정 자매가 또 AI를 이용해서 쉽게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도 보겠습니다.
A butterfly chrysalis connects two fundamentally different ways of living. It is both a bridge and a workshop where one type of organism is transformed into another. The magnitude of this transformation has been compared to a Model T Ford that suddenly encases itself within a garage. Inside, most of the car breaks down into fragments of metal, rubber, and glass. These pieces then reorganize themselves into components more complex than any that previously existed in the Model T. After several days, the garage door bursts open, and a radically different mode of transportation lifts off into the sky.
Now, an analogy like that is pure whimsy. But even if it were somehow possible, I don't think turning a car into a helicopter would be nearly as impressive as the actual transformation that takes place inside a chrysalis.
From the moment the chrysalis is formed, caterpillar tissues are destroyed and then recycled to help build wings, compound eyes, reproductive organs, and navigational systems of stunning beauty and efficiency. Yet despite the importance of cell death in the chrysalis, the origin of the process defies the basic logic of natural selection.
One of the fundamental requirements of natural selection is reproduction. You've got to be able to make copies of yourself, in particular of your genes. You've got to be able to pass them on. But a chrysalis, unless it represents a bridge to something yet to come, is really a casket. If you're a caterpillar, you're entering your own grave. Turning most of your body into a molecular soup would be suicide.
A caterpillar, unless it makes it through to the adult, is no good because it can't reproduce. You're not going to have offspring, and so you're a dead-end street evolutionarily. So it wouldn't be any benefit at all to kill yourself unless you've got a hidden plan up your sleeve. You know, like, okay, I know I can go ahead and commit suicide because there's a new me waiting to happen.
The caterpillar is not going to enter the chrysalis without simultaneously knowing, I've got a plan for getting out of this. I'm heading towards the adult butterfly. I'm going to reconstitute these tissues in the adult form, emerge, and go on my way. But that's not how natural selection operates. It can't look into the future and somehow anticipate what an evolving organism is going to need in a week or a month or 1,000 years from now. So if the first caterpillars were evolving into existence, without foresight, it's highly unlikely natural selection would retain a destructive process like cell death.
네. 그렇죠. 에볼레가 고치로 되는 거 이거 죽음으로 들어가는 건데. 네. 어떻게 다들 그러고 있을까요? 그런데 그것이 고치에 대해서 그냥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비가 돼서 나옵니까? 이걸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무슨 에벌레가 무슨 플랜이 있어갖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신 거죠. 네. 그런데 그 표적이고 하나님은 정말로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게끔 그 아들을 통해서 드러내 보여주셨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걸 이루시려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먹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산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냐매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러니 이거 누가 듣겠습니까? 사람이 들을 때는 살을 먹고 피를 마시라고 이런 사입이 이단종교가 어디 있어요? 사람 살을 먹고 사람 피를 마시라고 그러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들리잖아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죠. 그렇죠? 우선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 같지 않다. 출애굽할 때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하나님께 구했더니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서 먹었어요. 그것과 같다 않다는 거죠. 그거는 먹었어도 죽었다고요. 그렇지만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거 사람들이 제자들도 이 말씀이 어렵다. 누가 들을 수가 있느냐. 누가 들을 수가 있느냐. 누가 받아들일 수 있느냐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걸 알고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었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나중에 진짜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것 제자들이 목격했잖아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우리 육체 갖고 용을 쓰더라도 결국은 죽는 거라고요. 살리는 것은 영이라고요. 근데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공생애 시작할 때 바로 그 시험 받았죠. 40일간 줄였어요. 죽음의 그림자가 띄울 때 사단이 나타나서 너는 능력 있지 않느냐 이 돌을 명하여 떡이 되게 해서 먹어라. 예수는 그걸 거절하셨죠. 사람이 사는 것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이 말씀 이것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그러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정말로 성령을 보내주셔서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후에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 성령으로 산다는 거죠. 로마서 8장 1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 말씀. 로마서 8장 11절 말씀 우리 그렇죠.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 하나님 아버지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이죠.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가 너희 안에 거하신 그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살리는 것은 영이라고요. 그렇죠? 예. 근데 영은 눈에 보이질 않아요. 그럼 어떻게 받아요?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주님의 말씀을 받으라는 거죠. 말씀대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확인시켜 주시고 성령을 받으라. 숨을 내쉬면서 하나님께서 창세 때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숨을 내쉬면서 생기를 넣으셨던 것처럼 성령을 받으라. 침례와 예견에 얘기했죠. 나는 물로 침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 나보다 먼저 계신 분인데 그는 물과 성령으로 침례를 베풀리라. 언제 성령으로 침례를 베풀었습니까? 오순절날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승천하셨는데 오순절날 근데 그때 말씀하셨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그랬어요. 그 요한복음 몇 장인가요? 누가복음인가요? 누가복음 24장인가요? 누가복음 24장 49절. 네, 누가복음 24장 49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라. 아버지께 돌아가서죠. 그렇죠? 그래서 너희는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성령이 임할 때까지죠. 이 성에 머물라. 제자들 아니 예수를 십자가 못 박았는데 그러면 그 다음 순서는 이제 제자들을 색출해갖고 덥쓸려고 그럴 텐데 근데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머물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게 상징적인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요엘서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는데 그때부터 완전히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거죠.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렇죠? 네. 그 예루살렘 한복판에서 너희들의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거죠. 이 역사가 일어났던 거죠. 그렇죠? 네. 살리는 것은 영이라고요. 네. 바울이 이걸 경험했죠. 그렇죠? 그래서 고백한 거예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네, 성령 역사로죠. 그래서 우리가 담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이건 오직 믿음으로죠. 그렇죠? 네.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직 주의 말씀을 믿음으로. 그런데 주님의 말씀은 믿음에 따라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걸 기록을 했던 거죠. 우리 로마서 8장 5절로부터 10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5절로부터 10절. 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이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라. 네. 우리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요. 그 생명 하나님의 영이죠. Life giving spirit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생명을 주는 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주로 영접한다는 것은 그 예수님의 생명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약속대로 하나님의 영이 많은 가운데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변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는 성령을 따라서. 그렇죠? 네. 로마서 8장 11절로부터 18절까지 이것도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부터 18절까지. 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으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한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 놀라운 고백인 거잖아요. 그렇죠? 예. 썩을 육체로 여기에 묶여 있을 존재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떠한 존재로 세기를 원하시는데 예. 나뭇가지 기어다니면서 그 입만 갈가 먹고 살다가 죽을 인생이 아니라 그걸 넘어서 하늘로 나는 이러한 존재로 바꿔주시는데 이러한 미물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우리는 뭐 말할 필요도 없는 거죠. 그래서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지만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는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죠.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하나님의 아들이라 자녀라.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영으로. 늘 우리 세상에 몸이 있으니까 육신이 우리를 좌지우지 하려고 그러죠. 그런데 그것은 죽음으로 간다고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면 하나님의 영을 따를 때 하나님의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나타났고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가운데 고난이 있다는 거죠. 상속자예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그럼 아버지의 가업을 물려받을 자죠. 그런데 우리도 함께라는 거죠.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그 가업을 이어받을 상속자로 불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러한 존재로 부르실 때 세상이 어떠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영광만 함께하고 고난은 예수님 혼자가 아니라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라. 그 고난을 통해서 세상과 다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 고난이 어떠한 열매를 맺는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그렇죠? 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는 고난이 이게 그냥 어떤지 피해야 되고 이거는 고통이고 이런 얘기가 아니라고요. 그렇죠? 네. 생명으로 이르는 패스웨이라고 아까 그랬잖아요. 우리 그 동영상도 볼까요? 타임랩스로 찍은 동영상 그거부터 볼까요? 민들레 꽃. 네. 저렇게 화려하게 피었던 꽃이 시들어 말라 죽는 것처럼 보이죠. 네. 대학별에서 완전히 죽음인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죽음이 아니라 그냥 죽음이 아니라 그 안에서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거죠. 겉으로는 보이진 않지만 저렇게 다 말라버린 꽃 저를 언제 시들어 죽을 것 같은 곳인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네,
말라버린 꽃은 다 떨어져서 그러는데 저게 하나에서 이런 게 모든 꽃에서 민들레 꽃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다 꽃이 피운 저렇게 자기 세상 같은데 저게 다 지고 말. 그런데 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새로운 생명의 역사죠. 저렇게 꽃이를 흐트려서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죠. 저거 하나하나도 씨도 위에 그 날개 같은 게 날아갔고 바람에 따라 날아가서 다른 데로 이동할 수 있도록 예. 얼마나 놀랍게 설계를 하나님께서 하셨는지 모르죠. SI 98도죠. 예. 오이 씨가 떨어져서 그 씨가 깨지고 죽은 것 같은데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SI 98. 네, 오이 씨 하나를 심었어요. 땅에 묻었어요. 예. 장사 지내는 거죠. 그리고 썩도록 물을 줘요. 그런데 거기서 이상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뿌리가 내리고 위에서 떡이 저런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씨 안에서 씨가 저렇게 변해서 우리는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저 조그만 씨 안에서 저런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 저건 덩굴로 자라니까 뭔가 의지할 것 찾게 하려고 로프 던지는 것처럼 계속 지지대를 만들어주는데 원래 안 만들어줘도 하나님께서 살게 해주셨습니다. 어떤 걸 보면은 진짜 이 로프 던지는 것처럼 이렇게 휙 감아요. 그러다가 뭐 걸리는 거 있으면 그거 갖고 이렇게 또 올라가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저기에서 또 한 가지 나와서 꽃이 피고 그 밑에 시방이 자라서 이제 오이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오이 안에 또 얼마나 많은 씨가 있다. 그 조그만 씨인데 다 비슷비슷하게 생겼는데 그 씨의 모습은 사라지는데 자라서 저렇게 해요. 네. 이게 얼마나 신기한 일입니까? 그런데 눈에 보이는 것이 이것이 전부인 줄 알고 네. 성진 형제가 이거 그 프란시스 첸 목사님이 유명한 비유 있었죠? 그 로프 보여준 게 있는데 이것도 한번 보죠. SM25. 예.
Imagine this rope. Okay, pretend this rope just goes on forever. Okay? Just imagination. Pretend it goes around the world a few times. It doesn't. It ends at the rock. But let's just imagine this thing goes on forever. Now imagine that this rope is a timeline of your existence. You just exist forever. You see this red part? This would represent your time on earth. You've got a few short years here on earth, and then you've got all of eternity somewhere else. This is your existence. And what blows me away is some of you, all you think about is this red part. It's all you think about. You're consumed with this. You go, oh man, I can't wait till here. You know, I'm going to work hard. I'm going to save so I can really enjoy this part right here. And you're consumed with that. And you're thinking, oh man, am I going to get to travel? Am I going to eat well? Am I going to do this during this part? And I'm like, are you kidding me? What about this? What about this? What about what about all this stuff? It's crazy to me because the Bible teaches that what I do during this little red part determines how I'm going to exist for millions and millions and millions of years forever. And so why would I spend this little red part trying to make myself as comfortable as possible, enjoying myself as much as I can? Paul says, look, I'm going to live my life for this mission. I'm going to spend my life, invest my life for this moment when I cross that finish line. See, I'm going to forget about all this stuff I could enjoy, and I'm not going to look around. I'm going to be like a runner just looking at that moment when I face God, because when I face him, then I don't get this chance over again. We get one chance at this life on earth, and it can end at any second for any of us. We've got one chance at this, and then comes eternity. And I'm not going to be fooled. I'm not going to spend my life down here. See, people look at some of my decisions and go, oh, you're so stupid because that's going to really affect this. I go, no, you're stupid because it's going to affect all of this. Man, I'm serious. I look at the way people live and I go, wow, that is so crazy. You are so crazy. You're going to do that right now, just to enjoy right now, not even knowing if you have tomorrow, and you think that's smart and that I'm dumb, it doesn't make any sense. Paul goes, I'm not going to look around at all this stuff. And it's tempting. It's tempting to all of us. That's what I'm saying. Down here, it's crazy because everyone lives that way. Everyone lives for the red part. No one's thinking about the millions of years afterwards. It's just this crazy deception that we can't get out of our minds. And Paul goes, I'm not doing that. Because I keep my eyes on that. I keep my eyes on that finish line. And I'm going to forget what's behind me. I'm not looking around. I'm straining. Because I'm straining forward. I'm like stretching forward for that mark. I'm going to pass this thing. I'm going to live this out. And I'm going to face him. I'm going to come before the judges. And he's going to hand me that trophy. He goes, I'm going to get it. And I haven't gotten there yet. He goes, but you better believe I'm using every muscle, exerting every bit about me. Because I'm going to pass that line well.
그렇죠. 그 손잡이 같은 그 빨간 고거에 묶여갖고 그 영원한 시간이 있는데 뭘 준비하면서 살아야 되는지 뭘 바라보면서 살아야 되는지 이게 너무나 분명한데요. 예. 우리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읽겠습니다. 예.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요한복음 11장 25, 26절 네, 가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마르다가 믿는다 그러는 거죠. 주는 그리스도시여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 믿습니다. 돌을 옮겨놔라. 어쩌시려고요? 죽어서 벌써 냄새가 나는데. 예. 분명히 믿느냐는 거죠. 예. 믿으면 그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느냐. 네. 예수님은 정말로 부활이요 생명이신 분이신 거죠. 그분이 내 안에 있어요. 나도 부활 생명을 받은 자로 죽어도 사는 자로 살아서 믿는 자 영원히 죽지 않는 자로죠. 그래서 담대할 수가 있는 거죠. 세상이 어떠할지라도 심지어는 곤란이 있고 환란이 있고 핍박이 있을지라도 오히려 그것이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로 이게 놀라운 일인 거죠. 그렇죠? 예. 우리 아까 읽었던 로마서 8장 17절, 16절로부터 18절까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부터 16절, 15절부터 18절까지, 16절로부터 18절까지, 16절부터 18절까지 읽겠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빨간 부분으로 표시된 고개를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있는 영원한 날 보니까 사람들이 무엇에 묶이고 매이고 종로로 타는지 여기서부터 자유함을 얻는 거죠. 네. 그 영원한 시간,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죠. 이 고난,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는 거죠. 네. 우리를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신다고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 1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14절. 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 1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에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정도가 아닌 거예요. 예. 우리를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심이라. You might share in the glory of our Lord Jesus Christ.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쉐어할 수 있도록 함께 받을 수 있도록이죠.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대로잖아요. 그렇죠? 창세 전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들에게 주었다고 말씀하시고 저들도 나 있는 곳에 함께 있어 그 영광을 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세상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영광에 참여할 자로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함께 하시고 우리가 이걸 나누기를 원하시고 그분이 맏형으로 우리는 그 담당으로 그게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눈이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 모든 것에 주의 것이라는 게 얼마나 은혜인지 모르죠. 이 썩을 몸이 이거 붙잡고 있는데 주님의 것이에요. 그러면 주님의 그 거룩하신 뜻 안에서 쓰임받는 게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 세상에 묶인 데서 자유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내가 붙잡고 뭐 어떻게 할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 주님의 뜻대로 주의 영광을 위하여 예. 이 모든 것도 자유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시는 말씀인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말씀대로라고요. 정말로 예수님을 주의 것이라고 부르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그렇죠? 이 세상에 묶였던 모든 것에서부터 자유케 되는 거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주의 것이라고 그럴 때 우리도 썩을 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는 자로 영광에 참여하는 자로 우리를 세우시는데 그래서 그 모든 상황에서 담대하게 감사하며 그렇죠? 예. 주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우리가 잘 되면은 오 주님의 은혜다 그럴 텐데 어려운 일일 때도 힘들 때도 고난에도 주님의 은혜라고요. 주의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주의 영광을 위해서 쓸 것이니까 그렇죠? 정말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러한 존재로 바라보시고 그렇게 택하시고 그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 거니까. 그래서 그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하며,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그러는 거죠. 그렇죠? 어떻게 감사함으로 깨어 있을 주의 것이라고요. 주님이 나를 당신의 것으로 삼으셔갖고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이끄실 거니까. 그래서 감사함으로 모든 상황에 정말로 이 은혜를 누려야 돼요. 그렇죠? 예. 그래서 왜 나한테 이런 일이, why me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예. 우리도 모르게 너무나 우리는 그냥 쉽게 why me 왜 나한테 아니죠. why me 어떻게 나 같은 존재를 택하셔서 이런 것들을 겪게 하시는데 여기서 정말 주님의 영광을 보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로 나를 세우시는지. 바울의 고백이잖아요. 그렇죠? 예. 제자들의 고백이기도 하고 예. 우리의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기도할 때 네. 정말 주님이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를 자의 것으로 부르시고 함께 하시면서 이루실 때 고난도 있고 환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 그냥 가려진 거죠. 네.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심는 이 주님의 생명의 역사 이거 우리 놓치지 않고 잡고 그래서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면서 주님 인도하시는 길 애벌레가 고치로 됐다가 나비로 변하는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썩을 것에 묶여있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썩지 아니하는 존재로 이렇게 세워주는 놀라운 축복이 있도록 우리 주여 부르면서 같이 동서로 기도하겠습니다.